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와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은사에 관한 내용들은 은사의 목록이나 은사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격려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가 왜 주어졌는가,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간섭이라는 전체 맥락 속에서 은사를 이해해야 됨을 살펴왔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구별하시지 아니하시고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복된 영광의 자리까지 꼭 지켜내시고야만은 하나님, 그러기 위해 지금도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이 은사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간섭이라는 시각에서 이해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유익해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대전제를 발견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7절에 나온 바와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처음에 선언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일 수 없고 그것을 소유한 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남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나눠주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시각에서 은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이하에 보시면 이 은사 속에 보통은 은사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 즉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것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은사로 알고 있는 일들은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이 나옵니다. 왜 이것이 사도, 선지자, 교사를 이어서 나오느냐?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는 그것이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교사란 가르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더더욱 그렇고 선지자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나는 사도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보다 높다, 이것이 사도에 대한 그 자랑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자랑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맡긴 일들을 다 감수해내는 것으로 자랑을 삼어야지, 너희는 사도가 아니지만 나는 사도다 라는 어떤 그가 맡은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우월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건 사도로서 모자라는 짓이지요. 그래서 이 일들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사도를 세우셨다. 그럼 우리는 다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사도면 누가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도 다 목사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평신도보다 낫다? 그건 성립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가 더 많이 신앙적인 훈련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은 일반 성도들과 그가 자질이 더 뛰어나거나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가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지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허락하는 목적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목사를 세운 것 아닙니까? 목사가 잘난 것은 그에게 맡긴 성도들을 잘나게 만든 데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는 잘났고 그래서 그 교인들을 키우지 못하면 그 목사는 잘난 게 아니라 미친놈인 겁니다. 목사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얘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안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세상에 못난 것 중에 못난 거죠. 목사의 잘난 것은 교인의 잘난 것에 있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는 것은 교인을 잘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 같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는 것, 사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어떤 데까지 그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하여 사도를 세운 것이요 선지자를 세운 것이요 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능력을 주시며 예언을 주시며 방언을 주시며 병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도가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목사가 되는 것 같이 구역장이 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가 구역장을 맡음으로 그 구역의 구역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책임을 맡는 것 같이 나는 구역장이다 나는 높다 이런 행정질서상의 무슨 자기가 앞장선 자라는 자랑을 하는 일이 아니고 책임을 맡은 자라고 깨닫는 것 같이 이런 일들이 다 봉사직이라는 기본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왜 봉사직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모든 것을 주시려는 은혜의 간섭의 방법으로 이런 직분과 이런 은사가 주어진다는 공통점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순서가 사도가 제일 큰 은사고 선지자가 제일 큰 은사고 교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능력이고 그 다음이 병고치는 은사 이렇게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28절에 쓰여있는 이런 순서들은 이런 의미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남을 향한 봉사적 차원의 성격이 두드러지는가를 보십시오. 사도, 선지자, 교사 이쪽이 분명히 봉사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능력, 병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몇몇 것들에 비해서는 앞에 있는 것들이 남을 위한 직분이라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목에서 볼 때 31절에 있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은 그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은 어느 은사가 어느 은사보다 크다는 개념이 아니라 은사를 사모할 때 그것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 봉사하는 차원에서의 그 욕심 봉사적 욕심에 의한 기준으로서 은사를 사모하라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가 봉사적 차원에서 여러분을 소원케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큰 은사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은사와 함께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해서 사랑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적 성격에 가장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 자체는 은사가 아니고 사랑 자체는 이런 직분도 아니며 은사도 아니지만 이 직분이나 은사가 어떤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하느냐 할 때 제일 두드러진 그 성격은 사랑이더라 말이죠. 그래서 더욱 큰 은사, 내가 제일 좋은 길 해갖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4절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리고 전부 뭐예요? 자기 증명용이 아니죠. 사랑은 그렇죠. 사랑은 자기 증명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증명하려고 그러죠.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두드러진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사랑이라는 성격이야말로, 사랑에 가지는 아주 대표적인 성격이야말로 이 우리가 은사를 이해하는, 그리고 모든 직분을 이해하는 그 시각에 이 사랑의 특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특성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은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이제 핵심되는 부분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인가 할 때, 그치, 어떤 목록적 차원에서 이 은사는 저 은사보다 크다, 이 직분은 저 직분보다 크다가 아니라 신자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신자의 신앙생활의 한 원리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웃과 성도를 유익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소원해야 하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봉사,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제일 좋은 길이라고 명명된 이 내용들이 이미 사실은 고린도전서에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왔던 사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볼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파였습니다. 서로 간에 일종의 시기와 싸움이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누가 더 잘났냐였고, 아무도 다른 성도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질 마음을 갖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지식과 지혜와 신령한 문제들에 있어서 어쩌면 저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이 은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거죠. 4장 8절로 가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이미 언급하고 지나갔던 여러 부분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이미 얼마나 여러 번 언급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너희가 참으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왕노릇을 하는 왕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 왕도는 뭐냐? 우리가 만물의 찢기같이 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너희는 너희가 잘난 것을, 너희가 잘난 것을 남을 누르고 경쟁적 차원에서 자랑을 하고 자기 증명을 하지만, 신자의 자랑은 남을 유익해 하는데 그의 자랑이 있지, 자기의 잘난 것을 외치는데 자기의 자랑이 있지 않느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 그때도 여길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로 그 국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변방 국가들을 치고 나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쿠오바디스나 벤허 같은 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승리하여 그 군대가 장군을 앞세우고 이렇게 승리의 축제를 벌이죠. 승리의 행렬을 해서 들어옵니다. 온 로마 시민이 나와서 축하를 합니다. 그럼 앞에 승리한 그 군인들이 앞을 행진해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승리한 결과를 뒤에 갖고 옵니다. 전리품들을. 그건 뺏어온 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온 적군의 포로들이 있는데 그 포로 중에서 가장 구경거리가 되는 건 비천한 노예들이 아니라 그 상대방 나라의 왕이거나 장수거나 그런 사람들이 뒤에 붙잡혀오는 것입니다. 맨 끝에 붙잡혀오기 때문에 우리를 미말에 두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포로같이 끌려오고 그래서 세상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인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그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자랑을 개인적 자존심을 채우고 개인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도인 자랑을 하고 있지 않고 이런 꼴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 시각이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이 되어라 아닙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모든 직분과 은사의 기본적인 원리라 말입니다.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7장 7절. 7장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어떻게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낫냐 안 하는 게 낫냐.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왜요? 왜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래요? 바울은 혼자 살아요. 그가 혼자 사는 걸 모든 사람이 권하는 것은 내 유익을 굳지 말고 토끼 같은 마누라, 다람쥐 같은 새끼 기르는 그 재미에 빠지지 말고 내 개인적인 모든 행복을 잠시 보류하고 주를 위하여 나는 내 온몸이 24시간 다 쓰여지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물론 이거는 결혼하면 결혼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1차적으로 그 첫 번째 사역지가 가정입니다. 부부요, 자식이요, 부모요, 형제입니다. 여기가 1차적인 우리의 사역지이기 때문에 가정을 갖는 것도 하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는 심정을 이해하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혼자이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는 그 심정은 그것이 꼭 최선은 아닌데 바울 쪽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열심으로 보자면 나는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나는 내 모든 시간이 다 주를 위해서만 쓰여졌으면 좋겠다. 내 행복, 내 기쁨 같은 것은 난 안중에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가 그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우상 제물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우상 제물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죄가 아닙니다. 왜요?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니까. 무식한 자들이 우상이 있는 줄 알고 지가 만들어 놓고 가서 지가 절을 하는 것이지 우상이라는 신은 원래 없는 거니까 그 앞에 놓은 재물 못 먹을 게 없죠. 그러나 누가 그걸 보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한 자로 혼동할까 봐 내가 고기를 먹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앙에 시험이 들게 하고 약화시키는 일이 생긴다면,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요 나는 내가 해도 괜찮은 모든 권리를 포기할 마음이 있다 이거죠.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은사를 이해하는 시각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9장 가볼까요?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일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나 뵀더니 그 목사님께서 영국에 잠시 그 단기 코스로 공부를 하러 가셔서 유명한 존 스타트 박사님을 만나셨다 그럽니다. 이 존 스타트 박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누가 공부하러 온다는 걸 알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고 기다리셨냐면 같이 만나서 첫 식사를 하는데 스프를 소리내서 후룩후룩 마셔주시더래요.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법이 우리랑 다르니까 우리가 꼭 서양 사람 예법을 따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눈이나 파랄 때 하는 거고 까만 눈 갖고는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거기 가면 따라줘야 될 뿐이죠. 안 따라도 상관없어요. 무시만 당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에게서는 음식을 소리내서 먹는 건 짐승입니다. 음식은 절대 소리를 내서 먹지 않고 그리고 앞니빨로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니빨로 끊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끊는 음식을 끊는 행위를 이빨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하는 겁니다. 먹다가 찔러 죽일 일이 있는지 그래서 이 빵을 이빨로 끊든가 무슨 저 샐러드를 먹을 때 앞니빨로 끊으면 안 됩니다. 그 잘 안 되시면 앞니빨을 뽑아놓고 갔다가 오셔서 그건 다 나이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걔네들 습성이고 우리는 앞니빨을 쓰죠. 하나님이 주신 이빨 써야죠. 우린 다 앞니빨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존 스타트 박사님이 한국에서 온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공부하러 온다, 이 사람을 문화적 쇼크에서 구해주고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고 처음에 당황하는 걸 없이 해주려고 본인이 먼저 후룩후룩 마셔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로 그냥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다, 이게 신자의 자세다.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냐. 그 다음은 또 뭐 하셨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런 자세를 은사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은사라는 건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됐습니까? 은사를 가진 이들이 혹 믿음을 가진 이들이 신앙에 경륜이 있는 이들이 이런 시각에서 그의 신앙을 사용하는 일은 얼마나 희귀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연약한 것을 위로받지 못합니다. 꺼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꺼내놓으면 금방 모든 사람으로부터 몰매를 맞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병원과 같이 치료받는 환자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오는 것이고 도움을 구하러 오고 위로를 구하러 오는 것인데 여기 와서 다 병원에 온 환자가 건강한 척해야 되듯이 교회 온 환자들이 다 아무 일 없는 듯이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이 결론들, 이 시각이 교회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로 고린도 교회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장으로 가보시면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해서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식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동참한 여러분의 희생과 양보와 봉사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높은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기가 막힌 은사를 소유했든지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서두에 나오는 바 같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떻게 하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은사를 이해하는 최고의 시각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에게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각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가 그래서 더욱 큰 봉사의 자리로, 더 큰 희생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방언 다음에 뭐예요? 요새 방언은 이제는 은사 취급도 못 받죠. 또 은사 자랑하는 이들한테요. 진동, 신유, 진동하면 이제 어느 만큼 방방 뜨는가. 일단 우스꽝스럽게 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은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직분과 은사가 더욱 큰 은사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는, 유익을 구하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차원으로서의 더욱 큰 은사여야 되며, 그것이 제일 좋은 길, 신자의 신앙생활의 대원칙, 희생과 봉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로 통일되어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사랑장이 등장을 하고 14장 1절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일 좋아요. 그걸 사랑을 따라서 해라. 그 일이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그러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에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신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신앙생활의 대원칙은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따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뭐냐, 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친구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더라 말이죠. 그건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감출 수 있는 것, 내가 밑질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이더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앞에서 한 8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우상 제물을 논할 때에 이 우상 제물에 속한 문제에서 처음에 이렇게 표현했던 1절에 3절에 이르는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지식 일변도로 모든 걸 파악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 이렇게 아홉 개를 나열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결국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이 땅에 오시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미치는 짓을 자처하시는 겁니다. 미쳐요? 미친다는 걸로 표현을 도무지 쫓아갈 수 없는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쁘신 뜻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병이 뭐냐 그러면 신앙도 자기 증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큰 병입니다. 신앙이 자기 증명이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증명이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10장 31절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잖아요.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네가 대학 떨어지면 그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사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그 사기를 계시록 23장에 있다고 우겨요. 이런 사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공공연히 설득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횡행한단 말이죠. 똑같은 열심히 있는 신자가, 주를 사랑하는 열심히 똑같은 두 신자가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은 둘이 신앙이 똑같다면 누가 더 주를 위하여 일을 많이 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서슴없이 똑같은 신앙이라면 기왕이면 돈 많은 쪽이 낫다 그래요. 이것만큼 큰 시험은 없습니다. 즉 모든 일은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신앙이 문제지만 첫째가 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돈이다 그러죠. 아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신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때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똑같은 신앙인인데 그럼 왜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가난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겐 돈을 책임으로 줬고 한 사람은 가난을 책임으로 준 겁니다. 둘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뭘로 쓰시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리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타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충성할 뿐입니다.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욱 큰 은사라고요? 하나님이 더 많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내 이웃에게 교회 앞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더욱 큰 은사, 잘난 척하는 것 말고 말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세칭 은사장이라고 얘기하는 12장의 대결론이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아니 그리고 교회라는 단체를 놓고도 깊이 한번 되짚어봐야 할 신앙의 좋은 기준이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미련한 길로 가지거나 오해된 길로 달려가는 일이 없이 미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정당한 자리로 자리잡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주 앞에 엎드려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순종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신자답게 살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시며 오직 신령한 것과 생명된 열매만을 우리 인생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